저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 한절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런 거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도 6장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사람이 있어요. 듣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듣는 역시 너무 중요하고. 근데 우리가 듣는 걸 넘어서 뭐 하냐면 담아야 되는 거 있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듣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증거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그 말씀이 안 나와요. 말씀을 듣고, 아멘, 한 시간 동안 말씀 듣고 일어나서 참하시면서 금방 들은 말씀이 안 나와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들었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남아있질 않는 것이죠.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받는 것이고 말씀은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뭐라 말씀하시느냐? 너는 떠나라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던 그곳은 우상동네였습니다. 지금도 그 지역을 하란 지역이나 우르 지역을 이렇게 발굴해 보면 우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 지역 자체가 우상 숭배의 지역이었고 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지급 자체가 형상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떠나라는 거이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나의 기준과 내 생각을 떠나라.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보거든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겠냐? 물어보면 아니라는 거이죠.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면 내가 나의 생각을 따라가면 하나님하고는 멀어지는 거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내 기준을 떠나라. 나의 자아를 떠나라. 또 뭐라 말합니까?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그동안 내가 해왔던 신앙생활의 흐름이 있는 거죠.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흐름이 있어요. 이번에 제가 어떤 분 들어보니까 참 종교생활이 저런 거구나. 종교생활은 저렇게 본인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고 그런 거죠. 예전에 우리 유리 목사님 그런 표현 한번 하시잖아요. 어떤 율법주의 목사님 딸이 어디 수학여행 갔다가 뭐 맥주 한잔 마셨는데 그걸 보고 있던 장로님 자녀가 자기 아버지에게 세상에 목사님 딸이 맥주 마시더라면서 그 말을 들은 장로님이 목사님께 보고를 하니까 목사님이 그말 듣고 충격받고 자기 아이를 얼마나 막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고 훈계를 많이 했던지 아이가 너무 집 나가버린 거죠. 해 보세요. 그동안 그분이 해왔던 신앙생활 그 교회가 해왔던 신앙생활 흐름 자체가 있거든요. 율법주의. 사람은 자기 신앙의 흐름이 있어요. 우리 신앙 색깔 얘기하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흐름이 있는데 이 신앙생활의 흐름을 떠나라는 거죠. 그동안 내가 해왔던 그 모든 신앙의 흐름을 떠나서 신앙 색깔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땅이 어디입니까? 그 땅이 가나안 땅인 거죠. 가나안 땅을 두고 성경은 뭐라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 거죠. 실제 가나안 땅은 우리 한국 땅하고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되는데 황량한 땅인데 그 황량한 땅을 두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에서 예수가 올 땅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흐름을 떠나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네가 해왔던 그 신앙생활의 흐름을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가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와라. 예수가 태어날 그 땅으로 와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로 가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떠나라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신앙생활의 흐름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하는 그 땅, 예수께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떠나서 예수께로 계속 가는 그 시간을 가질 때 12장 3절을 보니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 아닌데 누가 복의 근원이야? 예수가 복의 근원인 거 있죠. 예수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예수께로 갈 때 예수가 복의 근원이고 이 예수를 믿을 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이 예수를 전할 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복의 근원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복의 근원 됩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한테 자문하고 우리한테 해줘야 될 얘기가 뭔가 하면 일스바 예수께로 가라. 제가 이번에 영국 교회 이렇게 한 15분짜리 유튜브가 있길래 봤거든요. 제가 보면서 어떤 그 뭐 변호사인가 모르겠는데 어떤 법조인 되시는 분이 이렇게 지금 영국이 동성애법이 합법화되고 나서 얼마만큼 이상해졌는지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아 그래요. 제가 제일 먼저 올라왔던 생각은 정확한 그 말이 이 말은 이해가 안 되는데 막 여러 가지 이제 막 벌금 맞고 뭐 회사에서 쫓겨나고 막 이런 사람이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판사가 동성 연애하는 분이 와서 우리 결혼해달라, 우리 주례해달라.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당신들 결혼을 성경적으로 해줄 수 없다, 주례를 해줄 수 없다. 그러냐라고 고발하니까 이 판사가 탁 잘려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교사가 그것 때문에 잘리게 되고 그 믿음을 지키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직장에서 불이익을 계속 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내가 이해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아픈 친구가 있어서 자기 애인이 아파서 그 애인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는데 그것 때문에 벌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어떤 법에 의해서 기도해 준 것도 법에 걸리는 건지 아니면 상대방이 싫다고 했는데 기도해서 법에 걸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법이라는 게 계속 가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걸 딱 보고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하, 이 영국이 다시 그냥 물속에 그냥 확 들어갔으면 좋겠다. 노아의 홍수가 다시 왔으면 좋겠다. 누가 노아의 홍수가 다시 와야 되지 않, 이런 말 하길래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홍수 심판을 안 준다 그랬다. 확 불기둥이 떨어져가지고 불심판으로 순간 저는 그 생각 들더라고요. 이 땅에 소망이 있나? 야, 이 땅에 소망이 있나? 이런 문화가 미국으로 들어가고 미국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또 어디 아프리카 어디 후진국에다가 원조를 하면서 한다는 말이 이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면 원조해줄게. 안 하면 돈 안 줄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그 아프리카 후진국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외국에서 많은 돈이 들어와야지만 나라가 사는데 이런 선진국에서 돈을 줄까 말까를 동성애법을 네가 통과시켜주면 주겠다 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감사하지. 그분이 우리나라는 돈 안 받아도 좋다. 근데 그 나라 일을 잊어먹었는데 아프리카에서 돈 안 받아도 좋다. 우리는 그 법 통과시킬 수 없다. 그래서 안 받았습니다만 힘 있는 나라들이 그 힘을 가지고 막 밀어붙이니까 우리 한국도 금방 이게 막 밀고 들어오겠죠. 이게 지금. 오늘도 투표하러 가서 이런, 내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뭐 어떤 뭐 새누리당인지 뭐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정치적 성향은 욕하는 게 싫어요. 한나라당에서 자국 갔을 때 민주당에서 너무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너무 심하게 욕하더라고요. 민주당 싫은 거 이제. 민주당이 집권하니까 한나라당에서 욕을 하는데 너무 심하게 해요. 대통령이 일을 못할 만큼 정말 너무 집요하게 물을 뜯는데 한나라당 싫은 거 있죠. 하지만 모르기 전에 제 정치 성향은 그래도 좀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너무 물을 뜯으니까 정치, 우리가 신문을 봐도 정치에 대해서 자꾸 마음이 닫혀요. 자, 정치는 너무 참, 너무 더럽고 이상해요, 진짜. 근데 오늘 제가 이제 하는 생각은, 그래, 좀 기독교적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이제 투표를 했습니다만. 어떤 게 더 복음에 유익하겠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영국 그 교회와 영국의 현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야, 정말 이 땅에 소망이 있나. 그 마음이 딱 들었다가, 또 마음, 이 마음 딱 들더라고요. 그래, 예수께로 가자. 또 예수께로 가야 되는 거지. 지금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 가운데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또 카톡 보냈더라고요. 타이틀이 뭐냐? 울어야 됩니다. 그저 한 15분짜리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그분한테 아멘 하고 보냈는데 울어야 되는 거지. 지금 어두운 시대에 울어야 되는 이런 시대 가운데 주님은 뭐라 하냐? 우리가 가진 신앙의 흐름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예수께로 가라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년 동안 네가 살아왔던 네 인생의 흐름이 있지 않냐? 떠나라요. 그 흐름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예수께로 가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께로 갑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은혜가 필요한 거 있죠. 우리는 날마다 은혜가 필요한데 어제의 은혜를 가지고는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제 성령 충만하고 오늘 아침에 눈 뜨서 시험 드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가 필요한 거 있죠. 노아 방주를 만들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양식을 준비하라. 방주가 문이 377일 동안 닫힙니다. 7일 동안 미리 들어가서 7일 전에 미리 들어가서 방주 문 닫고 7일 후부터 비가 와서 떠오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방주문이 377일 닫혀 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준비한다. 우리 양식이 뭐냐? 오늘 하루로 살아갈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 한 주를 살아갈 일용할 은혜가 필요하고 한 달을 살아갈 일용할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가운데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한 주의 강단이 필요하고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을 살아가는 한 달에 일용할 양식은 평신도 지교회거든요. 평신도 지교회 가서 말씀 들으면서 이번 한 달을 살아갈 때 양식을 또 받습니다.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의 양식을 받고 하나님은 그 말씀 대해서 오늘을 살아갈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생을 두고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제의 은혜 가지고는 오늘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어제 성령 충만하고 오늘 헤매는 게 우리고 어제 성령 충만하고 오늘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가 저녁에요 이제 내일 이제 발표 수업이야. 본인이 발표를 하는 날인데 저녁에 다 발표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본인이 발표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거야. 와, 나 내일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을까. 신학생들은 조금째 은혜 안 받는데 그 친구는 그런 환상 속에 막 그런 들떠 있는 거죠. 막 기대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날 수업 시간에 그분이 이제 발표 수업을 했어요. 찬 기운이 그런데. 강의하는 발표는 그 친구도 막 당황해가지고 이게 아닌데 어제 엄청 은혜스러웠는데 맞겠죠? 어제 은혜스러웠겠죠? 어제 은혜 받았는데 오늘 다른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은혜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뭐랍니까? 이 은혜가 어디 안에 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그런 거죠. 우리는 날마다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가 어디 안에 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얘기했어요? 오늘 또 예수께로 가야 되는 거죠. 오늘 또 우리는 예수가 들려줘야 되는 거죠. 지난번 제가 다락방 하러 왔는데 제 영적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아, 영적 상태 별로 안 좋구나. 빨리 은혜를 받아야겠구나. 그래서 어디로 가냐? 혼자 차 타고 가면 또 구원의 길을 하는 거죠. 왜냐?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받아야기 때문에 오늘 또 내가 은혜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지. 이게 보통 저희가 메시지 준비를 해봐도요. 저녁에 말씀을 묵상할 때 되게 은혜스러운데 아침 되면 안 그렇기도 하고 우리 상태는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돌아와서 시험 들고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돌아와서 갈등하고 우리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그리스도. 예전에 제 얼마 전에 윤재석 전사님 뭐 이렇게 뭐 잠깐 봤거든요. 거기 이제 보니까 간증 중에 혹시 들어보셨나 보네요. 바비 인형 들어보셨나요? 바비 인형 간증 나오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있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온 거야. 뭐라고 하냐. 전사님, 저는 뭐 어디 지역, 어디 교회인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의 중요한 중직자고. 제가 하는 헌금으로 교회가 거의 뭐 돌아갈 만큼 저는 뭐 교회에서 헌신을 하고 있고요. 저는 뭐 아주 다락방 20년 넘었고 초창기 멤버고 그런 제가 뭐 어디 교회인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아무에게도 말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니까 어릴 때 아버지가 저에게 외국 갔다 오셔서는 아버지가 저에게 바비 인형을 선물해 줬는데 이 바비 인형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너무 신기하고 그 당시 귀한 선물이죠. 어릴 때니까. 너무 좋아서 갖고 있는데 이 바비 인형이 자기의 말을 걸더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 확실한 거지. 세상에 아버지가 해외 나가서 엄청 귀한 선물을 가져오신 거예요. 세상에 말하는, 나랑 대화가 되는 바비 인형을 선물해 주신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바비 인형하고 대화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노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바비 인형.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아이가 이제 중학생 되니까 바비 인형이 키가 크더래요. 놀랍죠? 키가 자라는 바비 인형. 아니, 놀라. 고등학생이 또 키가 크는 것이죠. 완전 확실한 거지. 자기는 어릴 때부터 바비 인형하고 대화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비싼 인형인 거지. 저도 어릴 때 선물 받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외국 갔다 오신 외삼촌이 선물 하나 해줬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테이프 감는 손목시계. 어느 아침 뜨니까 이거 테이프 끊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있는 축구공이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게 그 당시에 그 삼촌 말로는 그 당시에 10원인가 20원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걸 친구들한테 말하니까 아무도 안 믿어. 야, 그 20원짜리 시계가 어디 있냐고. 나도 알 수가 없으니까 뭐 그러고 넘어갔는데 아마 이 친구도 친구들한테 말하면 아무도 안 믿는 정말 비싼 인형을 이해를 했겠죠. 근데 본인이 어느 나이를 먹고 철이 들다 보니까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인형은 원래 말을 못하는데 이게 뭘까? 그럼 이게 귀신인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현장 가서 한번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복음 전하니까 어떤 초등학생이 뭐라 하냐. 자기한테는 수호신이 있다는 거예요. 아, 수호신이 있냐? 근데 자기는 언제 그 수호신을 만나냐니까 엘리베이터하고 올라가다가 갑자기 탁 멈춘 거죠. 불쑥 꺼져버린 거예요. 이게 초등학생, 여학생이 올라가다가 탁 꺼져버리니까 순간 두려움이 싹 엄습해 들어온 거죠. 확 무서운데 놀라운 사실은 그 순간에 갑자기 짜잔하고 어떤 오빠가 탁 나타난 거예요. 그 오빠가 지켜준 거이지. 그러니까 그 오빠가 자기를 지켜줘서 자기가 그 두려움에서 빠져나왔는데 그다음부터 계속 그 오빠가 자기를 지켜주는 거예요. 자기한테 수호신이 자기가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수호신을 만나는데 얘는 직접 만나고 있는 거지. 수호신의 정체가 뭔지 쭉 얘기해줬는데 이 아이 입장에서 이미 체험을 했거든요. 수호신은 나를 보호해주는 존재. 이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영적 존재, 사단의 실체를 얘기해도 자기한테는 너무 광명의 천사인 거지. 광명의 천사로 속이는 흑암인데 그냥 광명의 천사로 보이니까 자기는 이걸 버릴 수 없다. 자기를 지켜주고 있어요. 물어봐. 몇살 정도 했냐? 한 15살 정도 되는 오빠래. 자,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 어떤 존재를 만날 때가 있는 거지. 이 바비 인형 환상 귀신 환청 환상 속에서 귀신을 만나면서 계속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이분이 아, 이건 가짜구나 느꼈는데 떠나가진 않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분이 다락방을 접하고 복음을 딱 듣고 나니까 이게 떠나갔대. 한달 동안. 한 달을 떠나갔는데 떠나간 이후에 한달 후에 다시 찾아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게 벌써 자기 인생이 한 40년 넘게 그 문제를 안고 있는 거지. 근데 이걸 교회에서 말할 수가 없는 거냐. 자기는 교회 중직자고. 자기는 이미 20년 된 완전히 뭐 그런 멤버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대. 윤준사님 딱 들어보니까 목소리 톤 자체에서도 전선이 목소리가 약간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좀 품이 있는 목소리 있잖아요. 목소리 자체가 아주 나는 수준이 있어요. 나는 교양 있는 여자예요. 이런 목소리가 딱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선사님이 뭐라 얘기했냐면 쭉 얘기하다가 이 얘기해 줬던 거죠. 매일 구원의 길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매일 내가 나에게 매일 구원의 길을 주셔요. 그분이 매일 구원의 길을 하신 거예요. 한달 지나고 두달 지나고 전화가 안 오니까 뭐 전화번호는 모르겠고 누군지도 모르니까 근데 한뭐 8개월인가요? 한참 지났어요. 몇 개월 지나 전화 온 거예요. 전화 와서 뭐라 하냐? 전사님 그 문제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감사한 거죠.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제가 한 번씩 어떤 분 만나니까 복음을 듣고 나서 가위 눌림이 너무 심하다 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가위 눌림이 끝난 거이죠.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말씀 들으러 안 오시더라고요. 말씀 들으러 안 오다가 한두달 이후에 재발하신 거이죠. 왜 재발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가 있고 은혜 받으면 강해지는 거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날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지니까 가위 눌림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내가 예수를 안다라는 생각 속에 있다가 또 예수가 희미해지는 거지. 예수가 희미해지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희미해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희미해지면 약해지는 거지. 영적 상태가 약해지니까 흑암이 왔을 때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가 어디 안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나에게 들려주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 하나님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어떤 본능이 있냐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 번성, 정복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 속에는요, 정복의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행복해지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는데 이상하죠. 모든 축복을 받은 인간이 한 최악의 선택은 그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게 된 거죠. 물고기가 물을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무가 흙을 모른다. 이미 그건 나무로 살 수가 없는 거지. 새가 하늘을 모른다. 그건 새의 인생이 아닌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순간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지 못하더니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에 대하면 내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사단은요 하와 마음에 불신앙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그 마귀가 오늘 우리 마음에 불신앙을 또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 근본 문제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거지. 이 근본 문제 가운데 태어나서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 오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육신적인 문제 오는데 이름도 빚도 없이 문제 오는데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죽음과 심판이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 또 대물림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도신경 몇 번 외웠을까요? 지금 올 2016년 들어와서 우리가 사도신경 몇 번 외웠을까요? 2016년 들어와서 우리가 주기도문 몇 번 외웠을까요? 그런데 2016년 들어와서 내가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외웠으면서 아, 내 믿음이 잘한다 라고 느껴본 적은 몇 번일까요? 아마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1000번을 했는데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1000번 했는데 단 한 번도 내가 믿음이 잘한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꽤 많을 겁니다. 나는 사도신경을 1000번 해도 한 번도 하면서 아, 내 믿음이 잘하는구나. 내가 그 고백하면서 아, 내가 은혜 받는구나 라고 못 느끼고 살아가는 거지. 왜 그럴까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고백하면 왜 우리는 1000번을 고백해도 믿음이 안 자랄까요?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잘 보시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믿음 고백이에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믿음 고백이에요. 믿음을 고백하는데 믿음이 안 자라나요? 믿음을 고백하면 믿음이 자라는 게 정상인데 왜 안 자랄까요?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뭔가 사도신경 주기도문 잘못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식사하기도 하잖아요. 식사하기도 지금 우리 뭔가 잘못하고 있거든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저기 다락방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아, 저는 체질이 안 됐어요. 체질 안 됐냐? 죽을 때까지 체질 안 된다. 그리고 체질 안 되는 게 축복이다. 왜 그런지 아냐? 우리는 식사기도가 체질화됐다. 그래서 우리 식사기도는 종교화됐다. 식사기도가 체질화됐기 때문에 그냥 체질적으로 한다. 그래 그 기도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고 체질화된 기도인데 그 기도에는 응답이 없다. 왜냐? 가짜 기도니까. 우리는요 이미 체질화되고 습관화되고 잘 되는 거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이 빠져 있어요. 구원의 길을 우리가 합니다. 구원의 길을 하는데 기준은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께 가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2장 1절이 기준인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구원의 길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로 가는데 그 안에 있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내가 구원의 길을 하면서 뭐 합니까? 내가 잘하고 구원의 길을 하면서 내 영혼이 힘을 얻고요. 내가 강해지는 시간인 거죠. 만약에 이걸 하는데 내가 안 자라. 사도신경 하는데 내가 믿음이 안 자라. 그럼 어찌 하시냐? 사도신경을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그 흐름을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뭔가 지금 사도신경을 하는데 내가 믿음이 안 자라는 것은 나의 시다 사도신경은 지금 뭔가 잘못된 흐름 속에 있는 거지. 바리새인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은 독사의 자식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 속에 있는 거죠. 떠나야, 사도신경을 지금 떠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합니다. 전능하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달라져요. 이건 제 방법이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도신경의 제 자신이 하는 그 흐름을 떠나는 거지. 어디로? 예수께로. 사도신경을 떠나서 그동안 내가 하던 신앙의 흐름을 떠나서 사도신경을 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정상이고 주기도문을 우리가 제대로 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겠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내가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구한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표현을 보면 세례요한은 뭐라냐?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의 영광을 구해요. 세례요한은 세례요한은 예수의 영광을 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는 거죠. 주기도문 안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주기도문을 제대로 한다 그러면 지금과 해왔던 그 흐름을 떠나서 한다 그러면 주기도문을 하면서 예수의 마음을 알겠죠. 사도신경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겠죠. 사도신경할 때 흑암이 꺾임을 보겠죠. 우리는요, 구원의 길을 하면서 어찌합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구원의 길을 또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서 또 예수께로 가야 되는 거지. 반복하면서, 암송하면서 습관화되지 않도록, 체질화되지 않도록, 익숙해지지 않도록, 사도신경을 외우실 때 우리가 다 암송합니다. 그래서 다 알고 전달을 합니다. 이렇게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흐름을 깨셔야 돼요. 다 너무너무 나는 항상 잘 외운다 하면요, 지금부터 사도신경을 성경책 보고 하셔야 돼요. 나는 좀 이렇게 뭐 한다 속도를 바꾸셔야 돼요. 사도신경을 진짜 은혜 받으시려면 어때 하셔야 되는 겁니다. 혼자 하셔야 돼요. 사도신경 혼자서 사도신경을 하면 깊어집니다. 혼자서 주기도문 하면 깊어집니다. 어제 우리가 해왔던 신앙생활의 흐름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요, 75세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나서 예수께로 가면서 다른 아브라함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 가운데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제가 교회에서는 잔소리를 별로 안 하지만 집에서 잔소리 많이 하거든요. 제 아내가 저보고 잔소리 대왕을 하시죠. 잔소리 많이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거예요. 애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잔소리하면 기분이 나쁜데, 아빠가 잔소리하면 기분이 안 나빠요. 아, 저 그런 사람이 계시죠. 집에 가서 물어보셔요. 잔소리할 때 애들 눈빛을 한번 보셔요. 부모는 잔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아이들이 그 잔소리를 들었을 때 뭐가 남는 거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잔소리도 공부를 해야 돼요. 잔소리도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런 얘기 몇번 들었거든요. 저 되게 착하잖아요. 잔소리할 땐 도끼를 빼야 돼요. 잔소리할 때는요, 최대한 감정을 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잔소리의 전후가 또 중요해요. 잔소리 전후가. 왜냐하면 사랑 안에서 나오는 잔소리가 있고 그냥 잔소리가 있거든요. 내 감정을 주체 못해서 하는 잔소리가 있고. 그래서 잔소리 이후에 제대로 이런 거죠. 잔소리를 제대로 딱 했을 때는요, 그때 딱 인터뷰하는 거죠. 자, 지금 잔소리를 받고 난 이후에 지금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지금 잘못한 거예요. 잔소리 이후에 자, 지금 어떻습니까? 뭐 그냥 그래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잔소리를 잘하면 끝나고 나서 감정이 안 남아요. 제가 되게 착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는 거 있죠. 뭐랄까요? 내가 나를 살릴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 오늘 제가 다락방 하러 가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한번 영적으로, 우리가 한 번씩 다운될 때 있잖아요. 영적으로 다운될 때. 영적으로 다운됐을 때 제가 살아나기 위해서 다시 회복되려고 우리 어떤 게 있잖아요. 그런데요, 영적으로 다운된 저를 제가 못 살리더라고요. 체험해보셨나요? 영적으로 다운될 때 나오던가 이게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다운된 나를 내가 못 살리더라고요. 그래. 내가 나를 못 살리지 않냐? 그러면 나도 나를 못 살리는데 내가 딴 사람은 살리겠냐? 딴 사람도 못 살리는 거지. 내가 나를 못 살리고 남도 못 살리는 거야. 그럼 내가 뭘 하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선행은 나의 선행이든 나의 열심이든 나의 노력이든 나의 의든 그 어떤 것도 나를 못 살리고 내가 나를 못 살리는데 다른 사람을 살리겠어요? 안 되는 거지. 우리의 것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를 가져봅니다. 뭐 문제는 뭘까요? 우상숭배를 할수록 귀신과 교제하는 거지. 우상숭배할수록 귀신과 교제하니 종교적 방법으로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책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까? 이번 주 월요일 태양아전도께서 요거 아주 얘기해주던 한번 꼭 한번 들어보셔요. 이번 주 태양아전도께 들으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야,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알아먹는 사람이 있겠냐? 이런 생각 들고요.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 입장이죠. 저 설교자 입장이니까. 이런 얘기하면 목회가 힘들어지겠다 하면서 알아먹지 못할 얘기를 하셔야 우리 속에 있는 책 속에 들어가는 헛된 희망들. 우리는 절망이란 늪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건 창세기 3장이란 절망의 늪인데, 이 늪에서요, 책을 읽다 보니까 뭐가 생길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계발서를 읽어보면요, 안에 희망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절망의 늪에서 희망을 가지는데 결국은 또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가짜 희망이기 때문에. 제가 들으면서, 야, 참 놀랐구나. 이번 주에 제가 어떤 85세 된 할아버지 신방 가서 잠깐 복음도 전하는데 할아버지 이러시더라고요. 아, 내가 말이야. 요 앞에 슈퍼, 아파트 앞에는 슈퍼도 못 가. 오늘 내가 말이야. 1층 내려가서 벤치에 앉아 있는데, 나 예전에 되게 열정적이었는데. 나 옛날에 정말 열심히 살았고, 재밌게 살았고, 정말 잘 살았는데. 이분은 그 시대의 엘리트세요. 그 시대에 연세가 많으시지만 그 시대의 엘리트세요. 그 시대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분이세요. 근데 지금은요, 요 앞에 슈퍼도 못 간다는 거 이제. 그러면서, 진짜 막,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보면서, 아, 그래. 오늘 자기 인생의 한계를 보셨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예수를 영접 안 하셔요. 인생의 한계를 봤는데 참된 소망을 아직 못 보셨어요. 딱그 시간표가 있겠죠. 자, 절대 안 되는 건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답을 딱 주셨습니다. 그 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이신 유일한 길인 거 있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이신 유일한 해방자신 거죠.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유일한 권세를 가진 참된 승리자이십니다. 길 해방 승리되신 그리스도, 이분이 예수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예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뭐 할까요? 강화해지는 거죠. 우리가 강화해지는 것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가 강화해진다는 것은 개인화가 된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강해지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화의 목적은 뭘까요? 현장화인 거 있죠. 복음이 나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장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분명히 가지는 거예요. 현장은 지금 어떤 문제 속에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모여서 이제 제가 다락방을 해보니까 어떤 오류에 빠지는가 하면 이런 거예요. 다락방을 하다 보니까 1대1 다락방은 1년째라도 1대1 다락방인 거죠. 1대2 다락방은요, 2년 지나도 1대2 다락방이에요. 그럼 이게 왜 그렇지 말이야?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락방을 하는데 어떤 다락방을 하냐면 개인화 중심의 다락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화는 완성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제 성령 충만하고 개인화가 어제 완성됐어요. 어제 성령 충만했는데 오늘 다시 우리 영혼이 황폐해져요. 그 개인화는 완성이 없어요. 내가 80년을 성령 충만해서 완성됐냐? 81살 때 헤매요.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에게는 완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화를 향해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전에 유 목사님 표현해서 어떤 분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전도와 선교는 뭐냐? 예수를 가진 자가 예수 없는 자에게 전하는 게 전도다. 그게 맞나?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오늘부터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개인화의 완성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를 키웠지만 중간에 완성되기 전에 이미 현장 보내세요. 그리고 갔다 왔는데 막 흥분하죠. 오늘 갔더니 귀신 꺾였다면서. 그래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또 보냅니다. 계속 틈틈이. 완성이 없어요. 개인화는. 개인화는 계속 평생 가는 겁니다. 근데 개인화를 평생 하면서 어디로 가냐?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강단 말씀을 딱 듣고 나서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뭘 주실까요? 나를 향한 말씀을 주세요. 근데 이걸 못 받고 맨날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말씀 받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세요. 그 말씀이 현장으로 흘러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강단을 가지고 이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돼요. 나를 두고 뭐라 말씀하시냐? 오늘 이 강단은 현장을 두고 뭐라 하시냐? 봐야 되는 거 있죠. 안 그러면 여기서 머물러 버려요. 완성 없는 개인화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개인화의 완성은 어디 갑니까? 현장화 속에서 개인화가 또 완성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동기 하나가, 우리 신학교 동기 하나가 카톡 올렸더라고요. 오늘 다락방 가는데,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다락방을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락방을 통해서 나를 다락방 하시더라. 이런 글을 쭉 장문의 편지를 써 올리더라고요. 그렇지. 그게 맞는 거지. 제가 초등부 설교를 합니다. 설교할 때 하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설교를 하면 주여 오늘 설교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메신저가 여러분요, 현장으로 들어갔을 그때에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뭐 하냐? 현장에서 내가 양육을 받는 거예요. 내가 메시지를 하는 그 시간, 내가 이 사람을 다락방 인도하는 그 시간, 주님은 이 다락방에서 나를 다락방 하세요. 현장화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서 우리한테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우리를 강화시키고 우리를 살려서 뭐냐? 현장 살리기 원하시는 거죠. 현장은 어떤 문제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현장에서 또 하는 것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포스트잇을 이렇게 딱 합니다. 예전에 그 유치홍 목사님이 한 15년 전 정도에 제가 일을 들었거든요. 유치홍 목사님이 대전에 집중훈련 그 당시 캠프 때 와서 이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참 좋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현장에 적용을 해봤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내게 아닌 거예요. 내게 아니다 보니까 하면서도 이상한 거이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조금 이렇게 제가 조금 더 눈이 열리니까 요거는 이제 포스트잇을 활용해 보는데 좋아요. 포스트잇. 포스트잇 그 당시에 목사님 어떻게 했냐면 메뉴에다 날짜를 적어라, 날짜. 날짜를 적고 요쪽에 날짜를 적고 여기는 뭐냐, 이름을 적어라, 자기 이름을. 그리고 첫 번째 뭘 적냐, 말씀 기도문을 적어라. 강단이든 오늘 받았던 다락방 말씀이든 말씀 잡고 한 기도문을 적어라. 두 번째 뭘 적냐? 두 번째로는 개인 시급한 기도 제목을 적어라. 세 번째 뭘 적냐? 태신자를 적어라. 그런 거지. 태신자, 이게 말씀, 개인, 현장. 딱세 가지 기도 제목인 거지. 그걸 적고는 뭐 하냐? 한 다섯 명 모이면요. 딱 인도자가 말한 거야. 성경, 기도에 대한 선교자는 암송하죠.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을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탁 돌립니다. 그 영상부터 봤죠, 이렇게 딱.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합니다. 합심 기도. 합심 기도하고 나서, 유치원 목사님들 하면 한번올 때마다 계속 기도에 대한 암송을 하세요. 저는 그렇게 좀 너무 번거로워서 한번 하고 계속 돌리는데, 받아, 또 돌립니다. 또 받고, 또 기도하고, 또 돌립니다. 뭐, 기도하는데 얼마 한 1분 정도. 한 40초에서 1분 정도. 한 기도하면 이렇게. 또 기도하고, 또 돌립니다. 마지막 거 제게 다 들어오잖아요. 제가 기도하고, 그 중에 한 명이 대표 기도하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근데 그거 하나에도 좋습니다. 왜 좋을까요? 오늘 개인화를 생각하면서 모인 다락방 멤버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말씀과 개인 기도와 함께 뭐 합니까? 전도를 하고 기도하는 거지. 다락방은 이미 처음부터 뭐 어떤 색깔을 두느냐? 전도란 색깔을 두고 다락방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전도를, 왜냐? 개인화는 완성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개인화가 또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포스트잇을 돌리니까 많은 우리가 전도를 생각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시면, 전도의 눈을 보시면 심각한 현장 많아요. 이번에도 하나 카톡 왔는데 보니까 어떤 부부가 같이 공무원인데 부부가 더 공무원인데 부부가 같이 이제 우울증 약을 드시는 거죠. 같이 드시는데 최근에는 아내 되시는 분이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서 응급실 실려간 것인 거죠. 젊으신 분들이네. 근데 이 여자 되시는 분 입장에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새 시어머니가 계신데 새엄마야, 시어머니가. 근데 그분이 기독교인인데 그분 때문에 그렇게 약을 드시는 거야.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막 이를 가신다네. 정말 참 안타깝죠. 기도해 주겠지. 또 어떤 분이 또 카톡 왔더라. 뭐라 하냐, 자기 한 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 친구 엄마인 거죠. 동네에 계시는 같은 애기 같은 엄마 입장인 거죠. 그 지난주에 만나서 그분하고 대화하는데 뭘 하시는 거 보니까 지난 그 전주에 자기 남편이 경제 문제로 자살해 죽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 그 문제 안고 지금 막 힘들어하고 계시고 정신이 없다면서. 그런 우리가 만약 주변을 전도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흘러갑니다. 어머니께서 그랬대. 전도의 눈으로 봐버리면 주변에 기도해야 될 태신자가 막 수두룩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거 있죠.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합니까? 떠나라는 거지. 그동안 해왔던 우리 신앙의 흐름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예수께로 가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로 매일 가는데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매일 은혜를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예수가 필요하고 날마다 내가 나에게 예수가 선포되어져야 되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거죠. 우리가 강해지는 것의 목적은 개인화를 넘어서서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뭐 하십니까? 현장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300인 뭐 영접 노트 뭐 이런 것도 얘기 많이 나옵니다. 어떤 분은 그걸 기록하고 바로 응답받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태신자 이름을 딱 적었는데 적고 나서 산책을 나갔는데 거기서 몇년 만에 만난 거이죠. 놀랍지? 3년 만에 만난 그 사람을 해피 이름 적은 날 만난 거이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하, 오늘 적으면 만나겠구나. 아닌 거이죠. 그건 그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태신자 명단을 적었는데 슈퍼에서 만났어요. 그분이 먼저 어머 안녕하세요 집사님, 아니 집사님 어머 안녕하세요, 아 어떻게 아유 그래, 아 예. 그분이 또 반가워하시는 거 하면서 왔는데 좀 이따 그분이 또 집에 오신 거예요. 그 밑에 청사시거든요. 선물 가지고 아유 뭐 어떻게 이번 명절에 어떻게 하면서 선물 주신 거예요. 또 선물 받아주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또 자기도 선물 하나 챙겨 또 내려간 거예요. 또 그날 세번 만난 거예요. 세번 만나니까 본인이 평소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 기억나더래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 우리 뭐저 말씀 한번 하는데 좀올수 있겠냐니까 아 좋다고 해서 오신 거죠.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름을 적고 기도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그때 그 시간표가 왔을 때한그 시간표를 응답으로 갈수 있는 거지. 만약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내 옆에 그날 그때 그 시간표가 와도 인지를 못하는 거야. 기도하지 않으면 일단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지. 이름 적고 기도하고 전도를 품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개인화의 완성은 죽을 때까지 없고 어떤 의미에서는 현장화가 개인화를 만들어줍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는 힘이 없는 거죠. 여자들은요, 요만한 쇼핑백, 저게 힘들어. 이런 거죠. 엄마 되면 쌍둥이 안고 막 다닙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자는요, 쇼핑백, 저게 힘들어. 엄마는 안 힘든 거죠. 이렇게. 개인화는 완성이 없고, 현장화가 될때 개인화가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저 어떤 분한테 얘기를 하니까, 주일학교 교사 좀 해라니까, 아이고, 저는 못해요. 아, 저는 뭐, 10년에도 아직까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교사하기 딱 맞다면서. 모르니까 교사를 해야지 빨리 자라지 않겠냐. 교사를 안 하니까 안 자라지. 얼른 교사를 해야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게 하옵소서. 교회 와서 다른 것으로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재미로 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친구 때문에 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 와서 어떤 교제하는 시간이 나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책이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화해지는 그런 우리 제자가 되어주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잡고 합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